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고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보좌에 앉으시사 주님께서 아버지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악한 때에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혼탁해서 너무나 많은 소리들을 저희들이 귀에 듣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정말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래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슴판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 깨달아서 이제 다시는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따라서 그래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참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 세우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부족한 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덮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제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시사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권능에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음속의 전쟁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월 달서부터 5월 중순서부터 마음속의 전쟁을 시작을 해서 오늘 7월 초하루 7월 1일 날 이것을 마지막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그 교회들 같으면은 오늘이 7월 1일에서 7월 4일 날 미국 독립 기념일을 기념하는 그러한 그 설교를 많이들 하겠지만은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음속의 전쟁에서 이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두 절에 걸쳐서 4절과 5절에 걸쳐서 미혹을 받지 말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 그 deception, 속인다, 거짓말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깊은 뜻을 오늘 제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미혹이 오는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내용이 전체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그 올리베 디스코스라고 그러는데, 감람나무의 그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비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이제 마지막 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전에 이렇게 깨달았었어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제 마지막 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 교주들이 나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교주니까 나를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런 그 이단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깊이 또 기도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이것은 그런 뜻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찾아오고 교회 안에 있고 가정으로 오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라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으로 바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와서 우리에게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네? 정말 진실된 복음, 십자가의 도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 인본주의의 그러한 그 타협적인 그러한 복음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축이고 그리고 이제 옆으로 그렇게 순탄하게 가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리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미혹을 한다 하는 얘기, 사람을 미혹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 그 미혹의 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의 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은 내가 알지도 못하게 그냥 그대로 다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그 숨을 쉴 때 공기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이제 색깔도 없지만은 그 공기 속에 전염되어 있는 그 병균이나 아니면 그런 그 케미칼 가스가 있을 적에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독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미혹의 영은 우리에게 항상 주위에서 있으면서 우리를 완전히 이제 예수님에게서부터 끌어내고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내 신앙생활을 이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그렇게 타협해가는 이런 곳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미혹의 영이에요. 이 말씀 속에 제가 그 성경 속에서 참 아주 그 여기에 관계되는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그 마지막 때 유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여기에 깊이 관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9장 12절 13절에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내게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자 이제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자 여기 굉장히 아주 이상한 말씀이 여기 나왔습니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자 에브라임이나 유다는 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서 흔들어서 그래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자 여기 헬라는 벌써 옛날에 없어진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이 있기 훨씬 그 전에 헬라 그 나라가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냐?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 여기는 우리가 깊은 여기 그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 헬라 자식의 영향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무슨 뜻이냐? 이 그 휘랍이라고 하는 그 고대 휘랍은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플라토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휘랍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이 바로 그 휘랍 헬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큰 그 조형과 미술과 그다음에 그 육체들의 그 조형미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헬라는 전 세계 그 당시에 저 중동과 유럽을 전체를 다 주름잡는 그러한 문명을 주름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헬라가 이제 네 왕으로 해서 나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다 통일을 했죠. 근데 로마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헬라의 그 철학과 그다음에 그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이 로직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논리가 맞아야만 이것이 다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그것이 다 우리들에게 타당하게 우리 교육에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로마의 전체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헬라 문화였었는데 그래서 신약성경도 로마의 그 식민지 때 로마 라틴 말로 만들어지지 않고 헬라 말로 그대로 이것이 적혀진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의 문화가 어디까지 이게 퍼져나갔느냐 이게 로마를 통해서 이제 유럽을 통해서 이제 전 서구에 미국이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그 지식의 그 근원들들이 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로직이 생기고 그것이 다 이 합리화가 될 때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는 이것이 바로 그 서구 문화의 아주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서구 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니까 쉬우니까 그대로 다 받아들여져. 그래서 동양에서도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아주 많은 곳 사람들이 그 동양의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다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그게 왜 나쁘냐? 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는 뭐가 다른가? 서양의 문화와 그다음에 이 그 성경의 문화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그 성경의 문화는 문화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로직으로 받아들여서 이해가 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스탑을 해라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요한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다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이라고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과 이 서구의 문화 여기서 가리키는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의 교수나 또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많은 목사들이 이 서구 문화에 같이 협력이 돼서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데는 그것은 완전한 그 거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거리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때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그 초대교회에서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픈 병자들을 고치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성경의 이루어짐이 어느덧 이 서구 문화 속에서 좋은 내가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는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는 그거는 내가 노 스톱하고 그러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 5장부터 7장 사이에 그 산상수훈이 있죠.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는 없어요. 없습니다. 뺨을 한 대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 뺨을 분명히 예수님이 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니까. 누가 남보고서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내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들도 이것을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 얘기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이 돼서 아니면 하늘나라 갔을 적에 그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서구의 문명이 그 헬라 문화의 잔해가 이것이 전통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가장 추구하는 지식, 그 지식 나무의 밑에가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 사탄의 뿌리의 열매를 우리가 먹은 인간들이 미국에서 서양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그대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가 로직이 받아들여지면은 그 다음에 that's okay 내가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 차이. 이게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사람을 통해서 내 귀에 솔깃하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 복음이 없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사람의 얘기는 들어야죠. 테레비에서 맨날 광고하면 그것이 나에게 이게 브레인워시가 됩니다. 신문에 대문짝막에 이렇게 광고를 내면은 그래서 한 대여섯 번 광고를 내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무조건 산다.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 하고 해서 이것을 하면 사람들이 그대로 또 따라가서 사요. 예? 이것이 정말 사람의 그 생각을 주는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방해하는 완전히 혼탁해 하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미혹을 받는다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내 생활 속에서 믿음이 이 미혹이 아니라 내 믿음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믿음까지 다 흔들어버리고 뺏어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미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이 또 부흥 목사들이 와서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큰 성전을 지으십시오. 또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으니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십니다. 라면서 사람들을 막 충동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들에게 와서 가장 듣기 좋은 얘기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하나님이 모든 그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눈물을 아시니까 이제는 쉬십시오. 편안히 하십시오. 적당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그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에서부터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종이라고 하는 그 가짜 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적에 그것을 믿게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먹는 것도 요즘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세요. 서양에 와서 살면서 우리가 먹는 것을 얼마나 이제 고급스럽게 먹고 가려 먹습니까? 뭐 조금만 하면은 프로테인이 넘고 팻이 많고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많고 비타민이 많고 또 칼슘이 많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게 그 과학과 메디칼에들에서 만들어진 발견된 그 지식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의존하고 그대로 따라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서 정결한 것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것은 아예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코샤라고 하는 이 그 코샤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또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보자기를 쭉 하늘에서 내려 보내주시고 각종의 모든 그 동물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돼지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보여주고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네, 그랬을 적에 안 됩니다. 유대인인 그 베드로는 No, no, Lord. 내가 이것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네가 싫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여기에 영적인 깊은 진리가 있어요. 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너희들이 이것을 가서 전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그 먹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싸움들이 나타났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먹는 것 가지고 싸움이 났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그 제물로 갖다 바친 것을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한창 이 말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괜찮다고 한 것은 먹어도 괜찮다 주신 것은 그러나 만약에 이것들을 서로 싸움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문제를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하면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프라이오리티가 무언가 그를 분명히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뱃속에 이거를 더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찾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프라이오리티가 완전히 이것이 준비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선 하나 차이에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야. 괜찮아. 야, 이건 뭐 나 혼자 그러는 거야?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쉽게 편안하게 타협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계속이 되면은 내 믿음이 차차차차 백슬라이딩하고 나중에는 666이 아무리 나와도 이것은 있을 수 있어요. 다 받아들여야 돼. 그럼 괜찮아. 내 새로운 아이디인데 하고 그대로 받은 거.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들도 나도 받았어. 괜찮아. 받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질 않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게 솔깃하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할 때 아주 빨리 쉽게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최단기 코스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내가 뭐 기도도 깊이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말씀도 깊이 많이 알고 깨닫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렇게 머리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들의 얄팍한 그 꾀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이 그 숏컷 그 단기로 인해서 하는 이것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내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바쳐질 때 그때 하나님의 레벨에 원하실 때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하나 이것을 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약하고 얕게 그리고 쉽게 하려고 하면은 바로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저 사람이 그랬지 않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능력 받았잖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다 이것도 혹 저것도 하잖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나에게 오라고 그랬었어요. 나에게 와서 그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신 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신 길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묵묵히 이 땅에서의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시밭길이고 그것이 힘들고 좁은 길이고 협잡한 길입니다. 정말 내가 고통스럽지 않으면은 그것을 내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몸이 편안하고 건강하고 폼 잡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외로운 길, 힘든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이 짧은 인생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 여기서 내 뒤를 따른다면 나만 의지하고 그리고 내 간 길을 너희들이 따라온다면 그러면 내가 너를 보장하겠다. 너를 내 앞에 가까이 앉아놓겠다.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처치에 대한 그 세븐 처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깨달았다. 예수님이 Come, follow me.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그 다음에 시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고합니다. 고해요. 그냥 너희들끼리 웅성웅성하고 그러고서 비빔밥이나 먹고 그러고서 할렐루야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는 내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수가 자꾸 크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귀에 익은 그러한 쉬운 얘기를 듣고서 그리고 내가 타협을 하는가. 우리의 그 갈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갈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그것은 특권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길입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힘들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도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힘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참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예, 그 두 번째로 그 엘리야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영은 예,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예, 그 이세벨의 영이 나타났을 적에 제일 반대하는 그러한 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엘리야의 영으로 이제 큰 능력을 나타날 때 거기에 반대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이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그 원래 말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또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는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그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그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로 이제 그 역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을 전체를 대표하는 모세와 그다음에 엘리야를 만나서 변화산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혼탁한 다른 이 우상들과 이제 그 음행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하게 하겠습니다. 그 엘리야의 이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엘리야의 마지막 때 엘리야의 영이 다시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그 말라기서 선지자가 말라기서 4장 그 5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선지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하는 그 말씀은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이 이제 그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이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 때 이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오라고 올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엘리야가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한 그 엘리야는 예수님 때 미리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으로 왔으면 그것을 끝나는가?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똑바로 자세히 보면은 그 말라기 선지자의 한 그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 대환란 때예요. 그 이르기 바로 직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다시 보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선지 엘리야가 어떻게 오느냐? 그 선지 엘리야는 이번에는 아주 엄청나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 요엘 선지자가 그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누구에게 이걸 부어준다고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Every flesh.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하는, 그렇게 간곡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성령으로 부어 주시겠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지난 주일에 그 여러분들에게 그 CD들을 나눠 드렸죠.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 12가지 CD, 12CD를 나눠드리고, 릭 조이너하고, 그 다음에 그 잭 디어라고 하는 그 두 목사가 가리킨 한국에서 한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것을 듣고, 그리고 공부하고 우리 같이 나누자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에게도 벌써 그런 그 심텀이, 그런 사인이 나타났어요. 우리 몇몇 안 되는 우리 몇 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림이 지나가고 또 꿈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면은 자꾸 지나가고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그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세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더 알라고 하고 더 순종하고 이것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 CD를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누구에게 이것이 처음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그림, 하나님의 또 뭐 그 예언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가 우유병을 빨 때 차차차차 이것을 내가 장성한 분량으로 커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릭 조이너가 그 9.11 사태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쫙 보여줬어요. 큰 비행기가 뉴욕에 있는 큰 빌딩 두 개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를 보고서 FBI에다가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보시오. 다 FBI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 내가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여보시오,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그러고서 다 지워버렸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분명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내가 얘기를 분명하니까 내 얘기를 믿어주세요 해도 그 FBI에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것이 금요일 날인가 그랬었는데 월요일 날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그 릭 조이너 목사가 조금만 얘기를 해도 FBI에서 전체 초긴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것을 35년 동안을 훈련을 했어요. 35년 동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것을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이다, 꿈이다,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확실하면서 이것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냥 내버려두지 마세요.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작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큰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그 엘리야의 능력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엘리야는 그 능력이 나중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엘리사로 그것이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만민에게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지나간 사람들 다 있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사람 간절히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들에게 다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엘리야의 영이 이제 이 자리에 벌써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엘리야의 영이 있으면 반드시 이세벨의 영도 같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영이 뭐예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협박을 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지 못해. 예수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수 있는 내가 사람을 보내줘도 너희들이 회개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세벨의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세벨의 모든 그 영이 들어갔을 때 그 심텀, 그 징조들이 들어가면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그 다음에 소용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허공을 치는 그런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래요. 이건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빨리 정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는지도 몰라요. 이 이세벨의 영이 다시 왔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그 엘리야의 영만 받고 좋아서 갔길 원하느냐? 그러면은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아니면 이름도 없는 가정 부인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지금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해요. 그런데 좋다고 하다가 준비가 안 되고 아니면 그것이 훈련이 안 되고 또 이것이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6개월 후에 1년 후에 그냥 슬그머니 사그러지고 아니면은 오히려 그 안에 교만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세벨의 영과 합해서 그래서 오히려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세벨의 영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엘리야의 영을 받아들이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약에서 그 이세벨의 영을 하나님이 처리하셨는가, 이세벨을 어떻게 죽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가 그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왕기 하 9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 이세벨을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예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 이스라엘 왕이에요. 거기 22절에 보면은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하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내가 어찌 평안이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그 요람은 바로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고 그다음에 그 부부사에 난 왕이 요람입니다. 그 요람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왕이 돼서 예후가 오니까 예후에게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대답이 이제 예후라고 하는 그 장군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내가 어찌 나에게 내가 평안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요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은 이제 그 그 이세벨에 있는 높은 그 성에 방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서 이제 가로되 저로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후는 이제 그 이세벨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여잔데 뭐 이제는 그 벌써 나이가 늙어서 할머니가 됐는데 그 못으로 죽이냐 라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할 수가 있지만은 예후 장군은 이제 이세벨을 죽여야만 내가 그 이세벨의 영에서부터 편해질 수 있다는 벌써 그 영적인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세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같이 있던 그 왕후와 같이 있던 내시들이 있어요. 그 내시들이 두세 명이 이제 같이 밑을 내려다봅니다. 밑에서는 예후 장군이 말을 타고서 위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 너희들 중에서 내 편이 돼서 그래서 그 이세벨을 위에서 드러내 던질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랬을 적에 그 두세 명의 내시가 그 예후 장군의 얘기를 듣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발버둥치는 그 이세벨을 붙잡아서 땅바닥에다 그 성벽에서 밑으로 내려 던집니다. 그랬을 때 그 이세벨은 그 여자는 땅에 떨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그 장이 파괴가 되고 머리가 깨져서 그래서 그 피가 말발굽에 뛰고 담벽에 그게 이제 퍼집니다. 잔인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처치해야 되느냐. 이세벨의 영이 죽기까지는 우리는 예후처럼 절대 우리는 평안을 쉴 수가 없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시들을 사용해서 즉 참 능력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참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영을 죽였다 하는 얘기는 우리들 평신도들을 우리를 통해서 악령들을 다 퇴치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꼭 믿으세요. 능력 있는 사람, 뭐 이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악했던